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제가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 달 넘어 여기 있으면서 부탁을 해서 같이 성경 말씀 나누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 일반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전도도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영생에 대해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인들이 보면 인사하면은 성불하시오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불하라는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되십시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파스칼 명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참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발했던 그래서 세례도 받고 하는 세례도 받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파스칼이 굉장히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고 신비적인 영성을 가진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3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약하고 병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자연 과학을 하면서 우주의 그 무한한 그 거대한 그 자연 속에 인간은 정말 한 방울의 물 같은 존재이고 갈대 같은 존재이고 뭐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우주의 이 역사와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시간의 역사 속에 영혼 속에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파스칼은 느끼고 그런 것을 알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것들이 아마 그 파스칼의 팡세에 아마 글에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은 저주가 아니라 모든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프고 이게 병들어 있는 것들을 위로하는 분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평안까지 주는 그런 일을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35세에는 아마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4년 사시다가 39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파스칼이 수도 생활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고 행복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영생을 얻으려면 하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인생의 목표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말 일반 기독교인들 또 보수적인 우리가 기독교인을 하는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 말씀에서 잘 유명하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불행과 아픔 속에 있던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저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영생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우리가 깊이 사색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권력욕을 세상에 내어놓고 정말 자기 죄성을 반성하면서 자기를 정화하는 과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자들, 바리새인파들, 율법학자들은 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오늘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바로 가장 어떤 데는 율법이 뭐냐? 가장 제일 가는 첫째 가는 율법이 뭐냐고 오히려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시험이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쉬운 질문이 어디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율법을 뭐 그 당시에는 막 외우면서 살고 있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많은데 이번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라고 십계명과 그 율법의 얘기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고 아니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히려 율법을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율법학자가 아주 질문에 대답을 예수님이 마가나 마태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정말 대답 잘한다.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여기에서 자기를 좀 더 내보이려고 아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실은 한 질문이지 예수님을 묻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 자랑의 마음속이 뭔지 모르겠어요. 율법학자는 누구를 이웃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냐 레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시냐 하고 질문했을 때 이 율법학자도 그 얘기 스토리에서는 상당히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당신도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대답을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내 이웃이라고 할 때는 다른 이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진짜 지식으로 생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은 바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제가 77년에 제가 감옥을 가고 한 1년 반 감옥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명동 위장 결혼 사건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그때에 이제 이 그 국민 주체 그걸로 이제 체귀화를 대통령이 세우려고 그럴 때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데모를 그 위장 결혼을 그러니까 계엄령 때였으니까 그래서 명동 위장 결혼 사건인데 그때 저는 사실은 옆에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위를 옆에서 이제 주동은 했지만 저는 이제 참여 안 하고 이제 밖에서 있다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고 하려기 위해서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경찰이 덮치는 바람에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 전두환이가 국방 그 방위 그 위원장 그 보안사령부 사령관 할 텐데 거기는 이제 군인들을 저 간첩들을 조사하는데 간첩들은 두드러 패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거짓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막 실컷 두드러 맞으면서 옷을 입으면서 이제 조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실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쫄병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인데 아, 이 사람도 덩달아서 이 사람이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는 놈이 너 십계명 다 외우고 있겠지? 십계명을 조금만 틀려도 한 대씩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제가 두드려 맞고 막 조사를 받는데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저는 두드려 패다 보니까 이게 기절해가지고 기절했는데 기절이 굉장히 아프지도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깨어나니까 의사가 와서 깨어나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십계명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아 제가 대충 아는데 이 그대로 못 외웁니다. 대충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더니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너 외에는 다른 신들 들짜까지 틀리면 두드려 패고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두지 말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세 번 두드려 맞았는데 그 다음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 제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좀 쉬워요. 그래도 내부를 공경하라까지는 쉽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가 아니고 그건 열 번째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생각이 처음에 안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내 이웃을 그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집이라는 말도 이게 집이라고 생각이 안 돼. 이 집이 사실은 집에 있는 소유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는 내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마음 자체가 이 그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자신을 내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내하고 이웃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 도둑질이니 뭐 간음하니 어떤 그 심리학자가 보니까 여성을 간음 그 강간하는 거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짐승처럼 되어버렸고 이웃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외우라 그랬으면 제가 간단하게 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때문에 십계명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십계명에 보면 찬송가 뒤에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요즘 와서는 너무 이런 십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목에도 걸고 허리띠에도 들고 자기 이마에도 붙이고 막 그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서, 사실은 제 아버님이 목사가 돼서 저는 절대 목사가 안 되겠다고 사실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또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가족까지도 이게 좀 제가 결혼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신앙이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공장 생활해서 이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해야겠다 해서 한 1년 정도 공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4, 5년 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고 들어와서 구속됐을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단식을 했었는데, 단식하면서 투쟁하고, 그러고 나서 5.18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침 멈추지 않을 때 제가 그 다음날 가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도 결핵성을 알아서 한 3년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회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과 거기에 따르면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때까지 목회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지식과 그걸로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게는 스트레스를 받고, 보이지 않게는 짜증을 내고, 속에는 하고 싶지 않는 말 것도 해가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도 그 내 속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려움에 대한 자부심과 또 남보다 더 낫다는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노하고 남을 좀 비판하고 이런 어떤 그 속에서 나도 명예를 바라고 있고 비판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내 친구가 야, 너 목사하면서 운동한다면서 성경도 1년에 뭐 몇 번 읽어봤냐? 성경도 제가 많이 안 읽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금식기도에 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은 왜 우리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살았을까? 그거는 세례를 받고 정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갔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의 의지와 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 십자가 길에서 하나님께 내 잔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거기에 어떤 불안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되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내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그 새 생명을 자신 속에도 내 속에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깨달음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 주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것을 자기에게 온전히 받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버지로 느끼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과 응답과 행동에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기뻐하며 갈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따름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라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묵상을 해야만이 사실은 그런 악과 죄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느낌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런 묵상하는 마음과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그리고 그 길을 만났을 때 찬양이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파스칼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 방울의 물 같은 존재이고 갈대 같은 존재이고 병들어 많이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또 지켜보고 나를 사랑해서 이 역사 속에 일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주어져 있는 맡은 일에 정의와 의로움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신다. 시편 23편에 있는 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 것처럼 우리도 할 때 파스칼은 그런 마음으로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복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희망 가운데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흔들리고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